어떤 한 남자가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아내를 구합니다라는 광고였어요. 그랬더니 광고를 내자마자 그 주에 300통의 편지가 그 남자에게 옵니다. 근데 그 편지들 내용 읽어보면서 그 남자가 굉장히 많은 편지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제 아내를 데려가십시오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것 뭐 누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신혼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호르몬이 막 나오는 게 3개월에서 6개월간 됩니다. 그러면 그 신혼의 그 아주 알콩달콩한 이런 것, 그런 감정들이, 그런 감정을 들게 하는 호르몬들이 사라진대요.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라는 분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39장 1절,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두 장으로 나누는데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첫 번째 그 일부라고 얘기할 수, 첫 번째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2장,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0장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40장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의 계속 연속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그 뭐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뭐 여수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애칭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특별히 신약의 시대에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 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받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내용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에 기초했냐면 선택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택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종 야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선택하셨고 특별한 언약관계를 맺으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 우리의 어떤 잘난 것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불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부어진 사랑 때문에 아들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오늘 분명히 이사야서 4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넘치는 사랑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맨날 못 느낄까요?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뭐 언젠 어느 순간에는 느낄 수 있겠지. 어떤 때는 느끼고 어떤 때는 풍성하게 느끼고 어떤 때는 아예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그것으로 가득 채워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못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나오고 여러분이 매일 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빠졌습니다. 뭐 새벽 예배를 안 나오고 뭐 수예배를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그 여러분을 덜 사랑하실까요?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1902년에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43세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에르비디인데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81년도에 아마 아카데미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Chariots of Fire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때 10개가 나미네이 돼서 6개인가를 제가 이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여기 보시면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정말 이 영화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 드라마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00m를 9.7초에 뛰는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에서 그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모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에릭들이 100m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림픽 그 선수로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00m 예선전이 하필이면 주일날에 잡히게 됐습니다. 근데 에릭들은 도저히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이 예선을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뛰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영국 국민들에게는 폭탄 같은 선언으로 대서특필이 됩니다. 황태자가 가서 만류하고요. 또 많은 그 관계자들이 가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라는 식으로 타협을 하게 합니다. 근데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언론이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에릭 리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헤럴드 아브라함스라는 사람이 100m를 뛰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영화는 사실은 그 헤로드 아브라함스와 에릭 리들의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계속해서요. 그는 100m를 이겨서 영웅이 됐지만 결국은 그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은 100m를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리고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대신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단거리 선수였던 에릭 리들에게 400m는 힘든 경기였어요. 더군다나 많이 뛰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결국은 영국에 그 금메달을 안겨주지 못하는 비극을 아는 사람이랄 것이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7절 6일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 금메달을 땁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400m 경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경기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기였대요.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무서운 속력으로 질주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조그백 배신자라고 불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국의 영웅이 됩니다. 왜냐하면 400m에서 영국이 금메달을 딸 것으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예의 인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정말 추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그 다음에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 20년이 넘도록 중국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뛰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요. 42년 초에 많은 그 선교사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웨이신이라는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이 에릭 리들은 거기에 갇혀있는 선교사의 자녀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했고요. 온갖 구준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병자를 간호하고 구준일을 도맡아 하다가 자신도 결국은 병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병을 얻어서 45년 2월 24일 그는 아무 의료 조치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그 남긴 말은요, 유언은 뭐였냐면 완전한 순종을 하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온 스코틀랜드가 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말씀드려 선택에 의한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채운다면 어떤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메마른 영혼이 그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 때문에 맛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도우심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랬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냐고 반박해서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40장부터 시작됐고요. 오늘 44장에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 가지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 오늘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슴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정말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는 광야에서 물을 못 찾아서 엎드려 죽어갈 때 그는 본능적으로 앞발로 그 흙을 판다고 합니다. 이런 사슴에게 한 목에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겠다는 그들의 영혼에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택한 자기 백성들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북미에 있는 인디안 선교라든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제가 그 일기와 책을 자주 읽습니다. 저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9의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분이 이 폐결핵에 있어서 하루만 그렇게 무리하게 그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 나면 피를 한 벗겨서 쏟았다는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조나단 그 뉴잉글랜드 그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위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매일의 것을 일기로 남긴 책이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종어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것 아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메마른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제일 간단한 이유는 그 생수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수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의 물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진정으로 그 찾는 사람들, 정말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그 은혜의 결핍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 사슴이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나에게 진짜 사과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지기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강이 이렇게 내려온다 보면 그 강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자연적으로 땅에서 올라오고요. 사계절 동안 그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계속 내려와서 결국은 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어떤 깊이와 그거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그 발원지가 돼서 물이 흐르고 그것이 강물이 되는 거예요. 시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할 물을 흐르게 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시작해서 그곳에 많은 것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 흘리게 흘려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의 강물에 생수를 마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맞은 사람을 통해서 그 강물이 흘러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황무지에서도 아무짝 없는 땅에 물이 흘러서 그 땅에 그 물 안에 물고기가 살고 그 안에 나무가 자라고 그 주위에 나무가 자라고요. 새들과 곤충과 모든 짐승들이 깃드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은혜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또 흘러가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스라엘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소명도 같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흘려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거 너무 황당한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티에 그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밑에 그 처리하는 하수관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칩니다, 이게. 넘쳐가지고 물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웅덩이가 이렇게 생기고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그 옆집 사람이 저희 선교센터에 있는 담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밑에를. 그러니까 밑에를 깨니까 물이 그 안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라니까 너도 담을 깨라는 거예요, 옆쪽 담을. 그래서 그게 옆쪽으로 흘러가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사고냐고. 저는 도저히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남의 벽을 깹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고여있는 물을 빼요. 그러면 저보고 다른 사람 그 담을 깨가지고 물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 하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유도 그렇고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시냇물처럼 흘러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 가운데 있든지 간에 흘러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인내하면,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아무 좀 메마른 땅처럼 아무 쓸모없던 그 메마른 땅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고요, 정말 우리가 메마른 교회, 정말 메마른 가정, 이 메마른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흘려내 보내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은혜를 흘려내리시고 그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랑하는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의 영을 그리고 나의 복을 내 자손과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모든 그 삶이 공고해집니다.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정말 세상에 치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무기력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육신의 어떤 질병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리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그렇게 갈급한 이게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찾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로지 사랑만 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많은 것들을 다 버립니다.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기도 제목 다 제할버리고요. 오직 한 가지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성령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새 사람으로 힘을 얻어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때 정말 어떤 일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거 많은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 SAT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글쎄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그러면서 제 기도를 하면서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 큰애가 SAT를 봐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SAT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 SAT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는 뭐 제가 저기 뭐야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힘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들만 계속 내놓습니다. 주로 뭐 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놓고 한번 파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저기 귀신 그 들렸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귀신의 그걸 지배를 받게 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귀신을 3일 동안 찾았대요.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야, 귀신을 만나겠다고 3일을 저렇게 찾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겠다고 저렇게 찾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3일 걸려도요, 하나님은 10분만 해도, 아니 5분만 해도 하나님 만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처럼, 또 시편 기자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시련을 이기고 용서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 수 있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다못해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그 들여 마시고 내쉬는 공기가 있어야만, 그것마저도 있어야만 매일매일을 매순간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정말 가득 차서 강물처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온전한 그 의미와 생명과 번영을 누리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요, 그 은혜를 내보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메마른 땅에 여러분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냇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간증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해 없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